제가 이제 남미에서 집회하는데 한 500여 명의 이제 신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야영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책임 맡은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사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목이 메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작년도에 이 야영 집회 왔던 분들 가운데서 올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 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딸이 31살 된 수지입니다. 이 수지가 제가 여러 번 만났고 참 상냥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아마 이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젊은 처녀인데. 그리고 이 얘기를 부모님들이 너무 부담될까봐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 가면 이 얘기하고 한 친구가 놀러 와서 좀 이야기하다가 자기라고 인사한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이제 침대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딸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준비하던 딸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상해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조용히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데 늦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와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그만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는 그 제가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제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참 부족했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죄의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경험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파워는 율법에 달렸어요. 죄의 파워는 하나님의 법이다. 죽음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천연계 속에는 천연계의 법칙이 있고 천연계의 법칙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12층, 20층 꼭대기에서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뛰어내리면 죽는 것입니다.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연계의 질서를 어기면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분부되고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 율법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죽음을 승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죽음을 이겨야 삽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엉뚱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패하거나 깨뜨릴 수 있다면, 없앨 수 있다면 주님께서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을 없애버리고 그냥 봐주시지 무엇 때문에 내쫓으셨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대가를 갚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불변하고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할진대 사망의 파워는 죄의 솜이고 죄의 권능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사망의 파워를, 죄를 승리한 자들이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 사망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숨이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죽어가든지 순식간에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를 막론하고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노동들 가운데서 사망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 이들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 안에서 잠잔다고 성경은 표현했고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 맛보지 않고 홀연히 변화받아 하늘로 승천할 자들을 홀연히 순식간에 영어로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파워를 승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믿어도 영생할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파워를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망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한편 강도 같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보여줄 시간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죽기 바로 전에 회개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끌려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죄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자비의 품성을 보고 그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그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태도를 가만히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편 53장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를 그는 믿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디바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지금 이 세상 나라 말고 하늘 왕국에 당신의 왕권의 보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 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성령의 강력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는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변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역사해오신 마지막 결실이 그가 죽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자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혹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면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기대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회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개하고 굴복하는 경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갑작스러운 회개,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내가 주 앞에 회개할 것이다,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굴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 죽기 전에 반짝 회개하여 구원 받을 자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망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승리하다가 죽은 자들이나 지속적으로 승리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과 엘리야가 예? 유혹과 시험을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을 때 야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막혔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앞으로 생기면 큰일 아니냐. 내가 영원히 패배하는 것인데 이 지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했는데 이런 자들이 생기면 큰일이다. 그는 에녹을 본 다음에 엘리야를 본 다음에 그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결심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갈 때 마귀가 항의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서를 보니까 유다서에 거기에 이제 모세 시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마귀가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서 미가엘이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서 죽은 모세를 부활시켜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지금 감히 항의하면서 달려드는데 살아있는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살아있는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냐 말입니다. 예? 난리를 쳤겠죠. 우리 한국말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자기 그 악한 군대들이 거기 다 내려와 있겠죠. 하나님 이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그들 앞에 에녹의 지속적인 승리를 보이셨을 것이고 엘리야의 지속적인 승리를 보이셔서 그가 죄의 사망의 파워를 승리한 자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천사들 앞에 인간들 앞에 마귀 너와 모든 타락한 그런 악령들 앞에서 내가 책을 펴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거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서 성장할 모든 자들의 하나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전부 책을 펴서 내가 증명해서 아주 공정하게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적어도 그런 말을 남기셨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온 우주 앞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녹과 엘리야를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쓰러뜨릴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죄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사망으로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사망의 힘, 권능, 죄에 쏘는 것, 그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하면서 일어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을 압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승천시키실 때 에녹과 엘리야는 마귀에게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5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기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말씀하기를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것을 그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을 이깁니다. 그렇죠? 죄를 이깁니다. 아, 다시 읽읍시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외쳐야 할 우리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잠들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할 때 말하는 것도 되고 살아서 승천할 때 말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모양이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린 이 말을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를 끝마치기 전까지는 불사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뭐 수백 명이 다 죽어도 저는 안 죽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지가 저러니까 교만하단 말을 듣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뭐 그런 말 제가 한두 번 들어서 해야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끝내기 전까지 우린 안 죽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임무를 맡기고 해라 한 다음에 도중에 죽게 하시면 그건 뭐 주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섭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그런 확신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무섭지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죽음이 무서워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이게 한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소형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말이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타봤으니까 소형 비행기를 그러면 꼭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엔 소형 비행기가 굉장히 떨리는 곳이 있어요. 산악지대. 거기만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냥 뭐 이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러는 사람들 뭐 난리예요. 근데 왜 제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 마시다. 마귀가 말해요. 모세를 이겼을 때, 모세를 한 번 이겼죠? 마지막 끝무렵에. 40년 지나고 맨 마지막 부분에 모세를 이겼습니다. 모세를 이겼다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그런 표현보다 모세가 한 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자가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너무 불만하고 너무 항의하니까 그만 답답한 나머지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것도 그렇지만 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실 것을 두 번 돌아가시는 것인 양 표현하게 되고 표상적으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잘못된 모본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한 선지자 이 지도자의 그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을 물으심으로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이고 참 정말 저 같으면 이런 사람 안 데리고 갑니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가라 그러고 그냥 혼자 가버리지. 그래도 이런 백성들을 인도하고 해서 40년 동안 참은 모세가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 금송아지 섬길 때 말이죠. 아니면 그 전에 그 이후에 또 족장들이 반역할 때 불배의 사람들이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그때 우리도 죽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죽을 걸 지금까지 또 참고 참고 왔는데 또 보니까 또 물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불평했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그것도 자기들이 불평불만 나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총회를 또 예? 여호와의 어떻게 아론과 모세야 아론아 어떻게 너희가 감히 여호와의 총회를 애굽에서 이끌어 올려서 아이고 참 입이 터졌다고 말은 잘해요 또 예?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니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왔대요 악한 곳 아니 그 악한 곳은 자기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광야로 돌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예?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 말고 열 명은 가서 그 땅은 기름지고 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지만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얘기할 때 온 백성들이 그 거짓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살 수 없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보내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다시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그런 성품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불평 많이 해요. 솔직히. 여러분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 불만. 그 불평, 불만이 우리 서로 서로에게 있다면 그건 조금 다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이거 큰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과 의욕은 죄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건 죄라고 이건 죄예요 잘못된 것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러한 죄는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 가족을 멸망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나 의욕을 품거나 불만을 품게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 속히 오실 줄 알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저 하기도 포기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뭔가? 광야에 도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원망합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실수들과 고통들과 질병들과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고 의혹이 들어오고 불평, 불만이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럽히게 만들면 나도 망하고 옆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지체 이유는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꽃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이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젠 지쳤어요. 세상에 이것도 한두 번이지. 예? 40년 동안 지쳐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오 반석을 치란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광에서 있는 모든 일과 모세가 하는 모든 일과 성소를 짓는 모든 일은 다 표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고 백성들이 보고서 그 표상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고 진리를 이야기될 것이고 앞으로 오는 모든 백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이 다 표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너는 이 집행을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내라 하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이 목마르기 전에 물을 안 주십니까? 목말라서 헐떡헐떡하기 전에 미리 물을 주시면 그들이 불평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거 주님의 잘못 아닌가요? 좀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주님께서 미리 좀 주시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둘째 아담으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최악의 경우에서 가장 힘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본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악한 환경에 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우리를 코너로 푸시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 사실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정도까지 끝까지 푸시하시는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이젠 죽겠다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그들이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고 가만히 놔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세요. 어떤 때 우리가 어두운 흑암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지지 않는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고 암흑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아이 참 이 말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 이 배역한 너희라 적어도 한마디 하시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게 우리 심정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참 온유하기가 어느 누구보다 승한 자였습니다.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하 갑자기 실수를 했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내 형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그가 분노한 나머지 실수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럴 때 물을 주시지 말아야지 교훈을 딱 주시려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여 이렇게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늘 주세요. 농할 때 물을 주시고 예? 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아침 조반은 만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다섯 제자가 예수님 부활 후에 낙심해서 입을 옷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고 주머니 보니까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나 예? 집에 돌아가서 가정하니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돈도 하나 없고 예수님 따라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때 옆에는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른 친구들이 우리도 따라갈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낙심하실 때 주님께서 여보시오 고기 좀 있쇼? 있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쪽 한번 던져봐. 이쪽에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해변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 해변가에 서 계셨죠. 그들이 외롭게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건지려고 하자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해변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배고프고 돈 없는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아침은 주시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두 번 쳤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는 무리바가 너무 많아요. 이걸 무리바라고 하면 안 돼요. 평화의 샘이라고 해야지. 주님과 다투어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내해야지. 그렇죠? 우리 생활 가운데 무리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무리바의 문을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영원한 모범을 위하여서 모세는 잘못의 책임을 지고 죽어서야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는 실수는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모본을 끼치고 어떤 상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비스가 언덕에서 주님께서 시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한 사람은 살아 승천한 자를 대표하고 한 사람은 죽어서 부활할 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살아서 승천한 자나 지속적으로 승리하다가 죽어서 부활에 올라간 자들은 사망의 파워를 이긴 자들입니다. 사망의 파워를 이기지 못한 자들은 아무도 영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난으로 생각해요. 노아 홍수 때 구원 얻은 자들과 소돔과 고모라 때 구원 얻은 자들과 유대교회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마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을 넣어주려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정신을 넣어주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섞인 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자들 통해서 마음가운데 불신이 있고 의욕이 있고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다 더럽혔습니다. 섞인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가 성공했어요.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하자 그는 박수로 승리의 객을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마귀에게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은 마귀가 손뼉치며 객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파워를 이기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을 나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파워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이죠,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해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온 교회가 그분을 거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마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까지 하는데 사탄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성공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마귀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한 자죠. 인간 속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승리하니까. 그들이 불평하니까. 그들이 불신하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반항.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두 아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심을 가지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드디어 이렇게 성공을 거둬온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두려워요 가끔. 왜요? 엘리야 보니까, 에녹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침례음 보니까 가끔 두려워요. 그러나 대다수를 이겨요 마귀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40년 동안 시험에서 승리한 다음에 대다수가 다 죽고 두 명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성육신 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승리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과 싸우는 이 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시험과 그의 시련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왕자와 악의 왕자가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 사탄은 베들레헴의 언덕에 수많은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자손이라. 이게 뭐야? 여러분,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오늘날 너희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마귀는 떨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시험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께 주시는 시험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런 시험들을 허용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을 보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시험하도록, 마귀가 분내어서 죽이려고 탁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예수님을 내어줬죠. 관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인류를 대표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시련들을 좀 보십시다. 시험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40일 금식한 후에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가장 쇠약해질 때로 약해진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지는 것, 유혹에 실패하는 것, 또한 사망의 파워를 이기지 못하고 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핑계할 수, 어떤 핑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담으로 전적인 입장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이후에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가장 쇠약해질 때로 약해진 상태에서 마귀 시험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죠? 배고픈 거. 그냥 배고픈 거. 여러분, 다이어트 말고요. 고개 끄덕거다 하시지 말고. 그거 다이어트 말고. 여러분, 그 배고픈 거 있잖아요. 없어서 배고픈 거. 예? 아니면 정말 40일 동안 굶었다든가. 예? 정말 이 위장이 막 쪼그라들고 말이죠. 예?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견딜 수 없는 그 경험 속에서 약해진 그런 육체 힘 가운데 정신력까지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 말이죠. 그런 경험 속에서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죠. 그런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죠? 그거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시험입니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산 위에서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아,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이죠, 자기의 모습을 감췄을 것이에요. 싹 감추고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해먹어라. 여러분, 유대 광야 가면 말이죠, 이 돌들이 정말 우리 한국말로 쇼빵이 쇼빵 같아요. 그런 돌들이 많더라고요. 저 보니까 야, 저거 쇼빵 같다. 이렇게 그죠? 이 둥그러고 큰 이렇게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 빵. 예? 꼭 그렇게 생긴 돌들이 많아요. 그것도 또 이 돌들이요, 누르끼리한 색깔이니까 진짜 빵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거 얼마나 그 재미있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건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메시아는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Here I am, 내가 왔다, 이렇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 당시 풍문이었죠. 그게 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게 되겠느냐. 첫 번째도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버려둘 이가 있느냐? 너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둬서 이렇게 골머리 초췌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기가 막힌 이 형편 가운데, 아이고, 내 몰골 좀 보셔.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달라. 한번 보여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까지 내버리고 버려둘 이가 없소이다.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근본 목적은 거기 있어요. 마지막 주의 참교회, 참 백성들을 갖다가 흔들리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약속과 주님의 계획과 예언과 언약과 주님의 명령과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의심하게 만들면 마귀가 이겨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해요? 의심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왜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주의 진리와 약속에 대해서 신뢰심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있어서 이 길이 주님의 섭리의 길이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우린 사망의 파워에 지는 것입니다. 쉽게 하라고 말이죠. 산 위에서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폭로시킨 다음에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제 자기가 마귀라는 것을 세 번째 시험에는 드러냅니다. 당신이 내게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내가 다 주고 포기할게. 뭐 그렇게 어렵게 가나. 쉽게 가지. 십자가의 길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잘못 믿는 신신학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자유주의 신학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서 죽겠다고 결심하고 내려왔으면 됐다 그만하면 다 되지. 뭐 또 그걸 지고도 계속 또 가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3년 반은 안 해도 돼요.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that's enough. 십자가 지고 가려고 결심하고 한 발짝은 내디는 거 that's enough.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명령했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됐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게 했지 않소. 응? 그런데 뭐 구태여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오.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만 했으면 그건 하늘에서 인정받고 이제 됐으니 지고 갈 필요까지 없어. 너무 이렇게 고장하지 마시오. 쉽게 합시다. 이것이 유혹이었고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고 대표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면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한번 따르기로 했으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었으면 내 앞이 깜깜하고 이제 아무런 속죄 없이 죽을 그런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파워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짐승의 폐 환란을 이야기할 때 성도의 인내는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늘 말하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참교회 참교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떤 일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느끼셔야 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아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발만 뛰었다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굳대어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아니면 적어도 가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시여 부탁합니다. 화면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탁합니다. 그러한 시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파워를 이기십시오. 우린 매일매일 사망한 너의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진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 불평, 불신, 반항심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자기가 사탄이라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마귀가 자기가 사탄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증명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오시자 요단강에서 말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레가 떨었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그 말씀을 금방 듣고 왔는데 적어도 40일 전에 예? 그 하늘에서 받은 그 음성과 약속을 의심케 하려고 마귀가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과 딸들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흔들리지 말고 빛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40절 먼저 볼까요? 40절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조롱할 때 뭐라 그러세요? 가로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 이게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귀 유혹하고 시험하고 똑같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에서 고통당하고 왜 죽어가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하실 텐데 내려와라. 그럼 우리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똑같은 마귀 정신 아니에요? 아, 이 세상에 여러분이시여, 불신, 불만, 불평, 항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들은 마귀 정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때는 잘 몰라서 의문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빛을 상고하십시오. 그것이 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그러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뭐라 그랬어요? 예? 이땐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인과 사위.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고통을 주님께서 표현하긴 했습니다. 아야 하는 것도 죄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프다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소리질러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극악한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파워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주의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단 하나의 죄로도 당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태어날 나기부터 우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에 인색했던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돈에 조금 인색해요. 좀 나아지긴 하는데, 예? 어떤 것을 볼 때 생각하는 폭이 좁은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폭이 좁더라고. 여러분 제 경험 가운데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개성과 성격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꼴지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은 받으나 사고방식은 좁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야 돼요. 예수 안에.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은 목사님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조금만 하면 그냥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데 원래 제가 생겨먹은 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한 그런 입장과 육체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 속에서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남미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아주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여자 미국 분인데 저기 미시간에 사는 분이에요. 미시간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도시에 사는 분인데 이 부인이 자기 딸하고 아들 둘 또 다른 아들은 이제 군대가 있고 아들 둘 딸 하나는 남미에서 어답한 딸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은 저 앞에 있고 자기는 자기 혼자로 난 조금 뒤 자리가 서로 엇갈렸으니까 그럼 나는 저 뒤에 가서 앉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는 아들이 가려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갈게 하고 넌 여기 있어 하고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온 것이 마침 앉는 것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잘 걸렸죠.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걸렸죠. 하는 것을 딱 갖다 앉히셨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 좀 피곤해서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뭐 좀 비행기 잠을 잘 못 자지만은 약간 좀 눈을 붙들었는데 이렇게 곁눈 지나 보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성경 펴서 읽는 사람 옆에 목사 옆에서 모른 척하면 그 잘못된 거지. 할 수 없이 제가 아이고 또 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아,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아, 제가 크리스천이에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뭘 읽고 있대요. 그냥 대화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고 믿는다. 저 귀가 번쩍 떴어요. 이 사람이 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교회는, 아, Reform Baptist. 개혁 침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개혁, Reform Baptist.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린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설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화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생각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또 딸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어릴 때부터 남미에 자라면서 그 캐톨릭의 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포스터 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연옥에 보내서 불태우시고 지옥에서 지글지글 태우시라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I don't want that kind of God.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딸이 그래서 고민이 있대. 자기 개인적인 상담도 애들 필요가 있고 제가 4시간을 대화했어요. 그거 오래 한 거죠. 4시간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쭉 대화하면서. 제가 지역 문제 설명했어요. 쭉 설명하니까 이 부인이 야 그런 가르침이 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쭉 설명하니까 내 영혼이 해방의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딸에게 전할 때 소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파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파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무엇인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속에 예수님 속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쭉 복음을 설명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못 만날지라도 주님의 오시는 그 거룩한 재림날에 내가 목사님을 꼭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야기들은 혁명적인 이야기였고 너무 계시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책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책을 보내주세요. 책들을 여러분이세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속에서도 만납니다. 사망의 파워를 매일 승리하시고 사망의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라고 간절한 주의 참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둘째 아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시험 이기시되 가장 절박하고 힘든 시험 이기셔서 저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 쏘는 권능인 마귀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약속이 저희 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매일매일 성령으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 빚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 빚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빚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 빚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